안녕하세요. 호기심으로 배우는 역사 시간의 부지영입니다. 한민족에게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티베트인들에게도 독특한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원숭이의 후예들이 여섯 개 부족 국가를 세우면서 티베트 민족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건데요. 서기 7세기 송첸 캄퍼란 왕이 최초의 통일국가를 수립하면서 티베트는 주변 지역을 정복해 나갔고요. 한때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호기심으로 배우는 역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티베트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3대 달라이라마가 입적한 뒤에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원래 달라이라마의 유해는 머리가 동남쪽 방향으로 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스스로 동북쪽으로 머리를 돌려 후계자가 태어날 곳을 암시한 것이다. 수행자들은 달라이라마의 후계자를 찾아 나선 지 2년 만에 티베트 동북부 한 작은 마을의 농가에서 두 살 난 남자아이를 발견했다. 이 아이는 수행자들의 가져간 물건에서 전태 달라이라마의 유품을 자기 것이라며 정확히 골라냈다.
네, 현재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제14대 달라이라마의 발견 과정에 얽힌 일화를 들으셨는데요. 제14대 달라이라마의 본명은 텐진 가초입니다. 텐진 가초는 티베트 동북부의 한 농민 가정에서 7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는데요. 두 살 때 달라이라마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은 뒤 15살 때인 1950년에 정식으로 달라이라마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달라이라마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이르면 한 직책일입니다. 그러니까 법왕이죠. 임금 한 손에는 임금 옥세를 쥐고 한 손에는 종교 지도자의 적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일대 달라이라마가 이제 돌아가실 때 자기가 어디에서 환생을 한다는 것을 암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암시에 의해서 실제로 자기 전생을 기억하는 그런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어린아이가 이제 다시 2대 달라이라마가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풀려서 지금 14대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갖고 몸만 14번을 바꿔 이제 태어나는 그런 아주 특이한.
네, 화가이자 티베트 전문가인 다정 김규현 씨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김규현 씨는 티베트 문화산책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통일왕국인 토번왕국이 멸망한 뒤 티베트는 작은 왕국들로 쪼개지는데요. 나라는 분열돼 있었지만 이 시기에 불교가 널리 전파됐습니다. 이전에는 지배계층이 주로 불교를 믿었는데 이제 티베트인 전 계층에 불교가 파고든 건데요. 400년 동안 분열 시기를 거친 뒤 겔루파라고 하는 종파가 다시 티베트를 통일하는데 이 겔루파가 바로 달라이라마가 속한 종파입니다.
12세기 이후에는 여러 왕조가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13세기 몽골 제국의 일부였던 왕국이고요. 또 다섯 번째 달라이라마가 다스리던 왕국이 18세기에 점차적으로 만주, 청나라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간에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고 독자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미국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 현대 티베트학 연구소장인 로버트 바넷 교수였습니다. 바네트 교수는 과거 티베트와 중국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긴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17세기 내지 18세기 이전까지는 티베트인 스스로 통치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1780년에서 1790년대 들어서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심해지는데요. 군사 300명 정도를 딸려서 관리를 보내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나라의 영토하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의 일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티베트 전문가 김규현 씨 역시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때 이제 그 주장 대신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 티베트 내정을 좀 간섭을 하긴 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파견관 정도랄까 약간 대사나 공사의 역할이었지 총독에 해당되는 그런 벼슬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독립국은 위치는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단지 명나라 청나라 때 그런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친밀한 그 관계가 됐다고 할까. 약간 역대 달라이라마가 다음 달라이라마로 바뀔 때 명나라 청나라의 무력을 좀 이제 이용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종속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은 독립국의 지위는 뭐 계속 저걸 하고 있었습니다.
티베트는 한민족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티베트와 고려가 몽골, 그러니까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일부 티베트 문화가 고려에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통일제국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 베라는 민족 명칭으로서 불렀었죠. 그리고 몽골 지배일 때 한반도하고 이 뜻이 아주 가까워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려 임금 중에서 이제 그 충자돌림이라는 임금이 여섯 분이 계셨는데 26대 충선왕이라는 분이 계셨죠. 이 26대 충선왕이 원나라를 세운 이제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쿠빌라이 칸의 딸이 충선왕의 어머니가 됐었죠. 고려 시집 와서. 그런데 이 충선왕이 티베트로 그 귀향을 갔었습니다.
학자들은 충선왕이 티베트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티베트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실제로 한민족 문화에서 티베트 문화와 비슷한 점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동적으로도 그렇고 뭐 의식 중에서 미숫가루 육포라든가 그다음에 뭐 민속에 그다음에 뭐 설화 나무꾼과 선녀라든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호풍 중에서는 그런 의식주 종교 문화 뭐 민속 뭐 설화 이런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 티베트적인 요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한민족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던 티베트,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서양과 접촉을 갖게 되는데요. 로마 가톨릭교 선교사들이 티베트에 도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티베트인들은 흔히 라마교라고 불리는 토착화된 불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요. 초기에는 기독교도들에게 꽤 관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카푸친회라고 불리는 가톨릭교 수도회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티베트인들이 불교 경문을 외는 걸 카푸친회 수도사들이 막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났고 티베트인들이 서양인들을 몰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18세기 중반의 일인데요. 하지만 그 뒤에도 서양인들의 티베트 방문이 이어졌고요. 20세기에 들어서자 영국이 티베트 문제에 크게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가운데 1904년 프랑시스 영허즈번드 대령이 이끄는 영국 원정대가 티베트의 수도 라싸를 점령했다. 티베트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경우 인도까지 위협당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선수를 친 것이다. 영국은 티베트에 대해 영국과 영국령 인도에 대해 국경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고 동시에 영국의 승인 없이는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했다.
영국의 티베트 침공은 6개월 만에 끝났지만 티베트인들에게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티베트인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티베트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기에 불안을 느낀 중국이 티베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서 다시 로버트 바넷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티베트를 역으로 공격하게 됐고 티베트 문제를 걱정하게 됐죠. 그때부터 중국이 티베트에 대해서 중국의 일부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 1915년경에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건설하고 싶어하는 국가의 일부로 티베트와 몽골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오쩌둥이 정권을 잡으면서 반드시 티베트와 여러 다른 지역을 중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정했고요. 하지만 소련이 몽골의 독립을 지지했기 때문에 몽골은 손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1950년 10월,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쏠린 틈을 타 중국 인민해방군이 티베트를 침공했다. 달라이라마는 인도 쪽으로 피신해서 미국과 유엔에 도움을 청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했는데 이미 한반도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던 서방 국가들은 또 다른 곳에서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다.
결국 달라이라마는 다시 라싸로 돌아와서 항복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요. 티베트는 중국의 자치구로 통합됐습니다. 원래 협정은 티베트에 무척 관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중국이 티베트의 종교나 달라이라마 정부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8년 뒤에 그 협정이 깨지고요. 티베트 동부에서 중국을 상대로 반군이 봉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티베트 동부에서 불교 사원을 폭격하는 등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티베트 수도 라싸로 점차 퍼지면서 1959년에 시민 봉기가 있었습니다. 중국군이 이를 신속히 제압했고요. 그러면서 달라이라마가 티베트인 8,000명을 이끌고 인도로 피신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인도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정부를 세우고 이끌어온 지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수장이자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두 가지 역할을 겸해왔는데요. 지난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된 롭상 쌍가이 씨가 티베트 망명정부의 새 총리로 취임을 함으로써 티베트 망명정부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새로운 정치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새 총리는 상징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망명정부의 총리인데 망명인구는 티베트 전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97%의 티베트인들은 티베트 안에 살고 있죠. 그리고 달라이라마가 중요한데 티베트인들이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중국은 달라이라마를 봉건적이고 위선적인 농노지주, 노예지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달라이라마는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을 지켰거든요. 이번 총리 선거는 티베트인들에게 그런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으로 배우는 역사, 2주 동안에 걸쳐서 티베트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